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사라 별이자매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나눈 누가복음 7장은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질문을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식탁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맞을까? 라는 질문들이 소근소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총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 장면의 그 풍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조용하지만 긴장이 가득합니다. 바리새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일제시대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독립군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의 상이 기준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과 많이 다르지 않죠. 우리들도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이 정도는 해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예수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를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상이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자기들의 기준, 내 기준 바깥에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준에 맞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아닌가 봐라고 뒤돌아서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십니다. 여기는 굉장히 환대를 받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이 환대가 약간은 어색한 모습이 듭니다.
네, 예수님이 환영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라고만 소개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환대의 기준과 환대의 범주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환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일부러 또 대비를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가 대비해서 나란히 보여주는 사건들을 보아왔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은 남성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집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여성이고 죄인이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나 어떤 설명도 없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만큼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 표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을 그 동네에서 죄인인 사람이라고 요약해 버리는 것 같았어요.
네, 누가가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과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류도 사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존재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여인이지만 자신이 가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면 땅에 완전히 엎드려진 여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 발에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다라는 이 장면은 예배라는 단어의 가장 적절한 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척 위험한 장면이죠. 모두 앉아있는데 여인이 갑자기 엎드려져서 향유를 붓고 있는 평온한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러한 행동을 갑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바리새인의 마음이 바로 드러나죠.
네, 바리새인의 생각을 소리내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속으로 독백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은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독백을 정확하게 묘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이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라면 진정한 구원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 됨을 의심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의 말이 제 마음처럼 느껴져서 불편했어요.
네.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이 있죠.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메시아라면, 참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를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죠. 누가복음은 우리를 이 여인과 동일시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면서도 동시에 바리새인의 내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시작하세요.
네, 두 빚진 자의 이야기죠. 한 명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양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빚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빚진 상태라는 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 끝에 나온 질문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였잖아요.
네. 바리새인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예수님의 친절하심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나를 이렇게 눈물로 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공격하지 않으시고 배워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탕감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점점 여인적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에게 필요한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는 여인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입 맞추지 않았다, 머리에 바를 기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환대하지 않은 정성을 다하지 않은 마음을 다하지 않은 초대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핍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소개해 주십니다.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이 집에서 예수님을 모실 때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환대를 하지 않고 그저 아무나 와서 앉는 것 같은 그저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사실은 대충 먹고 가게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환대하지 않는 상태를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찔렸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환대에서 빠진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갈 때 늘상 하는 대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로 그냥 성가대를 하고 주일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대표 기도를 하고 때로 목사라면 설교를 하고 어쩌면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로 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주일 예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고 시간이 20분이니까 20분을 채우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어쩌면 이 시몬의 마음처럼 마음은 빠진 채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겉으로만 포장된 환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악은 아니죠.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거죠.
반대로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인의 행동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네, 누가는 여인의 목소리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머리털, 예수님을 향한 입맞춤, 쏟아부은 향유. 그러니까 행동으로 모든 말을 하고 있다는 그 몸의 언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단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랑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러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네. 우리는 사랑해서 용서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용서가 먼저이고 그 사랑이 결과입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랑을 증명하라고 애썼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 누가복음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다라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야라고 그분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은 자신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값비싼 향유가 아니에요. 나는 값비싼 향유가 없으니까 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향유가 없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그 주님께 나아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이 주님께 나를 용서하신 분 그리고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꺼이 내 마음을 전부 부어드리기 원하는 갈망.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은 죄의 양을 계산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죄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시몬은 죄가 없어서 사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이 용서가 내가 지은 수많은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분께 나아가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군요.
네, 이 선언은 군중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인은 이미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용서는 은밀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이 여인을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선언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수군거렸군요.
네, 누가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번 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뭘까요? 여인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용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행동일까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가까이 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죠. 용서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향,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방향, 엎드림, 나아감,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이 참 평화롭고 고요하게 느껴져요.
네,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소속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죄인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분명한 그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 떠납니다. 밥상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식탁에 소속된 사람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예배 같아요. 설교보다 행동이 먼저고 고백보다 눈물이 먼저인 예배요.
네, 참 좋은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다치기도 하고 초대받지 않았지만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의 눈물 속에 여인의 삶 속에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경건한 종교성에 있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저의 밥상을 떠올려 봤어요. 누가 나의 밥상 앞에 편하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누가 나의 밥상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식탁의 주인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여인의 눈물 속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여인의 자리에 있기를 그 겸손함과 낮아짐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엎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마중 식구들과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환대라고 말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예수님을 환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일들이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사라자매님, 별이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여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크신 구속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저희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저의 밥상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없는 눈물 앞에서 판단이 먼저 올라왔던 제 마음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렀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중 식구들이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일상으로 걸어가 복음을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환대했던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시름과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우리의 향유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하나님이 죄 많은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언제든지 머무시는 식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종교성으로, 형식으로, 우리의 형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아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1독을 하는 것이었는데
네.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작을 해서 매일 3장씩 읽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꼭 마지막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지내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바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맡기려고 노력한 한 주였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각자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체포당한 예수님을 몸 발치해서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들키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베드로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능력 많으신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면서 사랑하면서 따르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은 큰데, 정말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니 저 또한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빌라도에 관해서 살펴봤었는데,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받은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총독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좀 더 정확히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황제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빌라도는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 그렇다고 명확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없었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남조선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모범수 중 선별해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명절에 따른 특별 사면권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이러한 사면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작전을 세웁니다. 이때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악질, 죄수 바라바를 데려와서 대중으로 하여금 누구를 풀어줄 건지 그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
나름 머리를 굴린 거네요.
네, 그렇죠. 빌라도는 내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었고, 또 그러기에 설마 바라바를 풀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빌라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름 묘책을 마련한 거죠.
이리저리 빠져나갈 방법을 잘 찾았던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묘수는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빌라도의 제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그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하네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지도자의 자리에 세웠을 텐데 자기들의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질책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을 뿐더러 진양자매 말처럼 자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더 큰 곤란함에 빠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빌라도 아닌가요? 자기의 계획과 달리 대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더 곤란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설마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니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바라바를 풀어줄지 예수님을 풀어줄지 물었을 때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라도는 또 다른 묘책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도록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채찍질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 또한 빌라도가 자기 피할 길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 뼈나 또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한번 사람을 내리치게 되면 사람의 피부를 파고들고 또 다시 채찍을 거두었을 때 피부 조직이 찢겨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찢겨나가게 되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처참한 몰골로 만들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정도면 됐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러한 빌라도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넘겨지시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본격적으로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주 끔찍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끔찍한 폭력 속으로 밀어넣은 거네요.
네, 맞아요.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폭력 속에 밀어넣은 후 처참한 몰골로 변한 예수님을 회중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던 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오신 이유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는 이유였잖아요. 여기에 대해 조롱하는 의도를 담아서 마치 당시 황제들이 월계수관을 쓴 것처럼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왕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짓밟고 모욕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빌라도의 악한 마음과 행동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이루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악한 행동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건가요?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에서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세상의 왕처럼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실 거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런 일을 당하실 거라고 하고 있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징계받으시고 찔리셨던 거군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빌라도의 악행으로 인해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러한 고초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 그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지네요.
네, 그렇죠. 빌라도가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내몰았던 폭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그렇게 빌라도는 계속해서 머리를 쓰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상황은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풀리고 적당히 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 상황을 보니까 어떤가요?
빌라도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흥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뭐라고 외쳤다고 하고 있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빌라도는 도저히 자기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죄목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말을 들은 빌라도의 다음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해요. 요한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이렇게까지 고초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죠?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걸까요?
빌라도가 한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권력의 힘을 쫓아 살아왔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권력 앞에서 누구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굴복하기 마련인데 자,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기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을 뿐더러 온 육체가 찢겨나가는 고초를 겪었음에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 권력의 힘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권력 앞에서 꺾이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도대체 뭘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몰아세우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나에게 굴복하고 살려달라고 빌어라. 하지만 이러한 빌라도의 협박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진양자매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빌라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결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빌라도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 권한도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빌라도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겁이 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태는 더 이상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자, 혹시 어떤 점이 이상한지 알겠나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고 가이사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이사를 두려워하며 충성해야 할 것 같은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이사에게 충성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뭔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진양자매 말처럼 빌라도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이사를 두려워하면서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도는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이사에게 충성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는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총독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의 왕이 가이사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진짜 섬기던 왕이 누구였던 걸까요?
가이사를 섬기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안전과 유익을 지켜줄 수 있는 권력을 왕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자기 삶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순간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선언한 셈이 되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유대인들의 실패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너희의 왕은 누구냐? 너희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저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네요. 저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처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며 또 세상의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일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며 그러기에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바로 설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마음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주선 성도 여러분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